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 24장 말씀 함께 나누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여러 번 설교들을 하셨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가 세 번, 또 다시 한 번 또 세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설교를 이제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건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세 번째 사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던 사건과 연관되어 있고요. 또 앞에서 행하셨던 세 번째 설교는 부활과 관련된 것이었고 지금 이 내용은 크게 보면 심판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판이 있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 이후에 부활이 이제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다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본문은 1절, 2절, 2절밖에 안 되지만 이 내용이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설교들에 대한 주제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다 사라지고 심판받고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지금 첫 내용은 성전이 심판받은 것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내용들에서는 온 세상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런 심판받은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하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절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는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나오고요. 2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것도 표현을 독특하게 해놓았어요. 상황을 설정해 놓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나오시고 이제 무언가 가시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성전을 등을 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제 행동을 하는데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이제 나오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놓고 봐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고 계시고 제자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엇갈리죠.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에서도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성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지었던 느헤미야 성전이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우리가 흔히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46년째 짓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지었고 그래서 굉장히 성전을 잘 지었던 그런 아주 의리의리하게 지었던 큰 규모로 지었던 그런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볼만한 그런 성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또 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실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막 흙을 쌓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돌들을 깎고 끌어오고 해서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도 우리나라에는 예배당 투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크게 지은 예배당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서초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나 아니면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나 뭐 이런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억이 들었다, 이천억이 들었다 이렇게 잘 지어놓은 교회들은 그 교회를 찾아가면 예배당을 어떻게 지었는지 투어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예배당, 여기는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돌들을 보는 거죠. 잘 지어놨으니까 또 헷갈리지 말라고 또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별로 좋아하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가 뭐 예배당을 못 지을 형편이기 때문에 뭐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돌들을 뭐 구경할 필요가 있나 잘 지어봤자 건물이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여하튼 아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당 잘 지어놓은 걸 보면 잘 지어놨다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한 번씩은 하잖아요. 나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어도 그래도 잘 지었다. 뭐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물들도 훌륭하게 잘 지어놓은 것들을 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도 지금 이 성전을 보고 이 돌들, 이 의리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는 제자들이 무언가 구체적으로 말을 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의도만 나오죠. 돌들을 이제 좀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제자들의 또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하는 특징인데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느냐, 얼마나 지었느냐, 이런 뭐 상관없이 겉모습만 놓고 보면 괜찮아 보였다는 겁니다. 의리의리하고 훌륭하고 또 감탄이 나올 만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똑같이 평가를 합니다.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 이거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또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심판을 선포하셨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화 있을진저 일곱 번 선포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선포하신 내용이 외식하는 거였거든요. 껍데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 알맹이는 없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화가 있다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자들도 뭐를 보고 있느냐면 껍데기를 보고 있는 거죠. 야, 껍데기가 대단하네. 껍데기가 대단하니까 마치 그 껍데기를 열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배당을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물론 제일 좋은 건 예배당도 잘 지어두고 그리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 참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예배당이 허름하냐 훌륭하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보는 관점을 보면 왜 제자들은 아직도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그 예배로 인하여 감탄하는 게 아니라 왜 계속해서 껍데기만 보고 있을까?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껍데기를 보는 것, 껍데기 치중하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하고 살았어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되게 간단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게 부정 형태로도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는구나 이거죠.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있다. 껍데기만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은 간단하죠. 예루살렘 이 성전이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거나 갑자기 건축을 잘못해서 허름하게 지어서 이게 무너지거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부분인데 원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지은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보고 있는 껍데기는 오래 못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성전은 왜 무너지게 될까요? 성전은 왜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 이유는 앞부분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화 있을진저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눈먼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셨잖아요.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비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혹은 제사장들처럼 성전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짓는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범해서 그래서 결국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죄악,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여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놓아도 건물이 으리으리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 이두 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겉을 보고 예수님은 안을 보십니다. 제자들은 의리의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인간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을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무엇이건 다 나에게 좋게만 해주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분 물론 맞지만 주님은 구원자이시지만 심판주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불신앙을 품고 주님을 의심하고 또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따라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면 지금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냥 껍데기만 보고 살아가면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고민하는 게 그런 부분이었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자기들이 욕심 부리는 걸 다 들어주는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을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가 꺼려졌던 그런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너지고 심판받을 거라고 선포했던 것은 사실 앞부분에 이미 다 나왔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세 가지 사건을 행하셨는데 입성하시는 장면, 또 성전 청결케 하셨던 장면, 세 번째 장면이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신 거였죠. 껍데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가지는 무성해 보이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주엄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어요. 껍데기는 멀쩡한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돌들로는 잘 치워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영원히 문 닫아버리겠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사건을 벌이신 겁니다. 세 번째로 성전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전만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행해지던 모든 일들도 다 이제 문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예배를 이 제사를 허락하셔서 제사를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또 제사를 통해 죄삼을 주시고자 성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해지던 제사도 없어지고 제사를 통해 죄삼받던 것도 없어지고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 대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이런 모든 말씀에서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어딨냐면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게 주 70년경이거든요.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토성을 쌓고 이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높게 토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 치고 내려가서 다 무너뜨려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망하게 된 게 주 70년경인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뭐 주후 뭐 한 38년, 40년 뭐 이쯤이라고 치면 앞으로 30년이나 35년이 지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는 됐잖아요. 우리는 뭐 2000년 뒤에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보자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30년을 더 못 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죽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역시 헛소리하고 간 거였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기들이 믿음을 갖지 않아도 그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겼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30년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집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은 사람도 많겠지만 결국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건 참 죄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30년 뒤에는 뭐 하고 있을까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다 30년 뒤에 뭘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이 말씀 선포하시고 30년 있다가 심판이 있었잖아요. 30년 뒤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지 아니면 다 주님 만나고 천국에 가 있을지 우리 대부분은 천국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주님 섬기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계산하는 날이 옵니다. 안 올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뭐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던데 별 소용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잘 지내다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주님의 제자들로 그렇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성전을 주셨지만 그들은 받은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내팽개치고 그저 껍데기만 치장하는 데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는 처지가 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본을 삼지 말게 하시고 경계로 삼게 하여 주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상을 주실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껍데기와 외양과 돈과 물질에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만나는 그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 칭찬 듣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